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릴 때요, 잠들기 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서근서근 작은 목소리로 옛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선녀와 나무꾼이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머릿속으로 선녀의 모습, 나무꾼의 모습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매주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예, 보행 보조기를 이용할 만큼 나이가 든 올해 100세가 된 할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열장은 20대 청년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 할아버지이더군요. 이 할아버지가 6년 전에 책을 읽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뭐 그때도 94살 고령이었죠. 이 할아버지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할아버지의 구수한 동화를 듣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줄을 선다고 하네요. 선생님들은요, 이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독서를 이 큰 즐거움으로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모범이 돼주니까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한 주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준비하고 있고요.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또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요즘 미국 여기저기에서 이 크리스마스 송, 성탄절 노래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12월 25일이죠. 하지만 이 11월 말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성탄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성탄절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 성탄절 노래 크리스마스 송 가운데 고전으로 알려진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골라봤습니다. 지난 겨울 성탄절 미 동부 참 더웠는데요. 올해는 하얀 눈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like the one
지난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잭슨과 소피아. 매년 미국인들이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조사하는 미국의 한 정보회사가 올 한 해 미국인들의 장명 성향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아들이 태어나면 잭슨으로, 딸이 태어나면 소피아로 짓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잭슨과 소피아는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인데요. 이 베이비센터라고 하는 이 회사가 40만 쌍의 등록 회원에게 물었던 건데요. 이 잭슨이라는 이름은 사실 미국인이 아니어도 무척 익숙한 서양 남성의 이름이죠. 금방 떠올려지는 이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있고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앤드류 잭슨 미국 대통령도 떠오르고요. 남북전쟁 시대의 스톤웰 잭슨, 이렇게 잭슨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남성들 때문에 특별히 또 올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쏠렸던 앤드류 잭슨, 제7대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올 한 해 미국 부모들이 아들의 이름을 잭슨이라고 지었던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이름을 무조건 따라하진 않겠죠. 이름의 의미가 좋아야 갖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잭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잭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유명하고 존경받는 미국인의 후손, 이 정도의 소망을 담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잭슨이라고 지은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잭슨이라는 이 아들 이름보다 뜻이 더 좋은 것은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요, K나 C로 시작되는 이름은 소리가 좀 격하게 들리는 크크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게는 붙이지 않으려는 편견도 이번 조사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휴대용 기기 사용 시간. 아이고, TV 좀 그만 봐라. 예, 넌 어쩜 그렇게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보니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 네, 이런 잔소리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미국인 부모들은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이 똑똑한 손전화,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와 TV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다고 하네요. 미국의 미디어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커먼센스 미디어라고요. 그리고 언론 관련 명문 대학으로 알려진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이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8살에서 18살 자녀로 둔 미국인 부모가 하루에 이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와 TV를 들여다보는 데 쓰는 시간이 자녀들에 비해 많게는 2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 부모들은 얼마나 오래 휴대기기 사용에 시간을 보낼까요? 하루 평균 9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시간하고도 22분.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저는 전화기로 일을 하거든요. 업무를 보거든요. 이메일도 보내고 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시간도 거의 8시간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미디어 활용이나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의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5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는 데는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 산하의 부시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고위급 양자회담을 잇따라 개최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보 강요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호소했습니다. 7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운영체제 붉은별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부 링크를 통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은 남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8일째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은 물론 북한에 납치된 남한 출신 피해자들도 하루빨리 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일째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북한 내 범죄 유형이 다른 나라의 반인도적 범죄의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이 이 워싱턴에서 열렸다는 내용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시작 전부터 참 관심을 끌었던 행사였는데요. 모의재판 현장을 다녀온 김영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모의재판이라면은 뭐 진짜 재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진짜 재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진행이 되죠, 대신에.
이제 보통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판사나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
예, 피고 네. 원고가 있고 네. 검사 측에서는 이제 죄의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하고 변호사는 아무리 이제 죄인이다 할지라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이제 그 변호 그 피고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국제 재판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관, 그러니까 검찰 역할을 맡는 그런 기소 담당 변호사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특별히 또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가해자가 지금은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 관련한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증언들의 청취를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청문회 방식, 공청회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가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 가해자가 그 현장엔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재판을 네. 원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재판 형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고와 원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설명을 피고와 원고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반인도적 범죄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쪽.
네.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쪽,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 수뇌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들은 그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를 받은 정치범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제 그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국제 모의 재판에서 예. 재판관이랄지 피고원거랄지 뭐 누가 각각 맡았나요?
그 재판관은 이제 많이들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뿐만 아니라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의 소장을 이제 과거에 맡았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재판에 관여했던 분입니다. 또 토마스 비켄달이라는 분은 이제 그 유엔 그러니까 국제 사법 재판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판관을 맡아서 여러 사례들을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크 하먼 씨는 이제 전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관을 맡았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유고 전범 재판을 17년이나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재판관들을 보면 다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국제 재판에서 아주 경력이 굵직굵직해서 이름만 대면은
네.
국제 인권사에서는 다 알 만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름만 들어보면 르완다 그리고 크메르 루주 정권.
네, 네.
뭐 국제적으로 잔악한 그 국민 학살
그렇죠.
벌어진
네.
명백하게 범죄로 드러난
그렇죠.
일들을 다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재판관들은 이것을 이제 놓고 다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게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근거들을
네.
하나하나 마련해서 이제 60일 안에 이제 보고서를 따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판관들이
예.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겠지만 이
네.
자리에 나왔던 그 증인들의 얘기를 경청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증인들은 누가 나왔나요?
그 강철환 씨는 뭐 워낙 잘 알려진 이제 15호 요독관리소에서
네.
9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9살에 들어갔다가 거의 19살, 20살 가까이 나온
네.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옛날 부시 전 대통령을 직접
네.
면담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또 인민보안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세세하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공개 처형을 하면은 어떻게 시작해서 처형할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담당했을 때 처형됐던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다 자세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름과 직책이 공개된 거 됐단 말인가요?
그렇죠.
그
북한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외부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은
네.
그 중앙당 금열 2과장 신창호, 고려 공사 지도부의 박두남은 고려 호텔에서 술 마시다가 잠깐 김정일을 그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18호 관리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억울하다고 신소를 했지만 그 김정일의 그 이유 없다. 이제 내 곁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그때 이제 그 아들이 11살이었다고 합니다. 신창호의 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이 17살이었고. 근데 다 뭐 아내, 어머니까지 해서 총 11명이 모두 당시에 처형됐다. 그 현장을 자기가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995년에 심하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김정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제대로 아버지가 94년에 죽은 다음에
네.
이제 됐을 때 자기의 그 후계를 이제 반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처형한 사건이었죠. 심하조 그때
네.
한 2만여 명이 처형됐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황해남도 도당비서 피창윤 또 김만국 농업상의 손녀딸 같은 경우는 아주 고의자라서 곱게 자라서 평양에서 참 엘리트였고 참 얼굴도 예뻤다고 하는데
네.
이 관리소에 끌려가니까 이 관리소의 보위원들이나 경비원들한테 이제 이 성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세세한 이제 얘기까지 했죠.
네. 뭐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뭐 익숙한 얘기든 익숙하지 않든 얘기든
네.
들으면서 글쎄 소름이 좀 돋는 기분인데
네, 네.
참석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름이 돋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명의 그 기소 담당 검찰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에겐 양심이라는 게 없냐?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답변하는 전직 관리의 말이 참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북한의 사회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자기도 나와서야 인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없다. 더군다나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령에 대해서 이제 반역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민족의 원수로 취급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 또 그 안에 그 보위부연들은 또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이거나 선처를 할 경우에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때려야지 더 이제 가산점을 받고 이제 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게 바로 반인도적 범죄.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는 이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네. 글쎄요. 지금 뭐 이 관리 전직 관리나
예.
강철환 씨나 이미 이제 탈북해서
예.
민주주의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일 텐데
네.
보면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였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네, 그렇죠.
예. 두 그 양측이 어떤 뭐 글쎄요 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지도 궁금해요.
네, 뭐 예. 그림을 그려보면
네.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같이 이제 증언을 한 셈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웃음을
네.
잠깐 띄었지만 사실 웃을 수는 없는 얘기긴 하죠. 그렇지만
네.
좀 이렇게 글쎄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뭐 그랬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주 셋이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린 모두 결국은 북한 수뇌부의 피해자였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우상화는 지도자가 가진 권력욕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상화된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흠모의 정을 보내고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하는 거는
네.
관리나 일반 주민들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충성을 제대로 못하면 관리들도 숙청을 당하고 죽음을 이제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고
네.
주민들은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뭐 말반동이니 뭐니 해서
네.
또 끌려가고 처벌을 네. 받고 공포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가 모두 이런 북한 체제의 희생자였구나
네.
아,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모의 재판의 그 영향력은 어떤 걸까요?
적지 않죠. 물론
네.
이런 게 말 그대로 모의 재판이니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재판소에서 다뤄줘야 할 것들이고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다뤄줘야 하는 것들인데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유엔 안보 리에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북한과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의 재판을 민간인들이 열어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60일 안에 나오는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자 이런데도 안 할 거냐 이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하면서 그런 반대하는 나라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한 많은 나라들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현안 때문에 관심이 덜한 나라들에게는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네.
이런 재판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 뭐 사실 뭐 행사인데요.
예.
예, 누가 주관을 했나요?
이 실질적으로 주관한 단체는 이제 국제 변호사 협회가 이 행사를 주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후원한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1개 단체가 민간 단체가 이것을 후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민간 단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뭐 연세대학교 뭐 인권 단체라든가
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think tank 그러니까
네.
그런 민간 단체들이
네.
이제 후원을 해서 공동으로 열린 거죠. 그래서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뭐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재판 석에 앉은 사람들 말고
예.
뭐 참석자들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탈북자들도 많이 왔을 것 같고 언론사들은 물론 많이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심을 보여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청객으로 참석을 했죠. 물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발언권은 없었고요.
네.
재판 과정에는 이제 일반인들은 경청만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이렇게 엄청난 경력을 가진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판관 3명이
네.
직접 이것을 주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이 검찰 출신의 그런
네.
변호사들이 이게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사실 국제사회에서 큰 공신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함부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장 유엔 안보리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북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왜 반인도적 범죄냐면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여기 말로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 주체 사상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네.
이게 2,400만 아니 총폭탄이 돼서 수령을 결사 옹이하자라는 거는 이건 진정한 주체 사상이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종교에 가깝고 그것도 이제 그 사이비에 가깝다는
독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이율 배반적인 그런 그런 풍토 속에서 이런 정치범 수용소도 운영이 계속해서 수십 년째 돼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예,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끌었고요. 또 현장에 갔다 온 김영건 기자에게 들어보니까 뭐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웠고 메시지도 굉장히 강했던 행사였는데요.
예.
예,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내용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나나.
네네. 뭐 결과도 당연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국제 모의 재판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반전 운동가로 유명했던 조앤 바에즈의 노래 도나 도나 골라봤습니다.
A cap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Donna, Donna.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Donna, Donna.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first night.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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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Donna.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미국의 탈북 난민 입국했죠. 2004년 미 의회의 북한 인권법 시행 이후에 처음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북한 인권단체가 미국에서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냥 누구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 절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제일 진짜 최고의 살 길이다. 번복이를 보여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좀 좀 또 다른 케이스보다도 좀...
지난 2006년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탈북 여성 최 씨의 목소리입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최 씨가 지난 6일 미국 내 탈북 난민 정착 10주년 기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4살 난 어린아들과 함께 참석한 최 씨의 모습은 시간제로 일하며 먹고 살기 바빴던 10년 전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탈북했다고 말했습니다.
TV show, the actors and actresses are same age with us, with me and my friends. But the same age young people, but the life was totally different. They got so much freedom. They wanna do whatever they wanna do. It was I couldn't even imagine. So it was it hit me big time after saw the.
최 씨는 탈북을 결심하고 한국행을 꿈꿨지만. 어차피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면 세계 최강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미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10년 전 빈주먹으로 미국에 와서 힘든 정착 과정을 거쳤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자 사업가로 살 수 있게 됐다며 기회를 준 미국 정부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석한 20대 탈북 남성 서모 씨는 7년 전 미국에 입국했고 현재 일본식 초밥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탈북 후 중국에서 경험한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서모 씨는 BOA에 미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그 다음 몫은 내 몫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게 내 몫이니까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 씨는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대의 탈북 여성 김 씨도 미국에서 정착한 이야기 등을 소개했는데요. 김 씨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5년째 거주하며 대학교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병원 간호사로 일했다고 말하는 김 씨는 아들의 이름을 통일이라고 지었다며 미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현재 자신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내 탈북민 정착 10주년 행사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협회 노채인이 주관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10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는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해 탈북자들의 그간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The culture is different, the language is different.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a few hardy North Koreans who are interested in reaching out and coming to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delighted to have them here. The United States.
한국 내 3만 명 탈북자에 비해 숫자도 적고 정부 지원도 제한적이지만 문화와 언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며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ress them on the human rights issue in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as we can, and we'll continue that effort. So this is a particularly appropriate time to remember this particular anniversary and to celebrate.
킹 특사는 209명이라는 미국 내 탈북 난민 수가 적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들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며 그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Do I go to South Korea? Do I go to the United States? You can't criticize them for the choice they make. It's their choice, and we support them whatever they do. We're delighted to have them here.
킹 특사는 이번 주말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과 로버트 킹 특사의 연설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주재 한국 언론, 북한 인권운동가 등 참석자들은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요. 탈북자들이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탈북 여성 김 씨는 대답을 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최 씨 역시 정착 기간 동안 우울증에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며 탈북자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자신들의 정신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 같은 체계적인 정신치유 상담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단하다며 성공해 통일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내 탈북 난민 정착 10주년 기념 행사는 로버트 킹 특사와 참석자들이 함께 10주년 기념이라는 글씨가 적힌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며 막을 내렸습니다. 촛불 앞에선 탈북자들은 잠시 눈을 감고 각자 소망하는 바를 빌었습니다.
뭐 얘기하면서 또 저도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20년, 30년 후에는 더 많은 발전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심도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 저희들은 항상 좀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냥 온 거 아니고 저희는 진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와서 먼저 선구자들처럼 여기서 그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저희가 변화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그렇게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행동 하나 하고 살아갈 때마다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김현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뉴 잉글랜드 배 선장들은 배에 실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의 흑인들을 노예로 샀습니다. 노예를 수송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혐오감을 느껴서 종교를 찾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둥이 노예들을 다 실어놨는데 배를 출발시키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동안 내가 배에 실어날랐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앙 속에서 살아갈 걸세.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120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미국으로 노예로 데려왔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4부 프렌치 인디언 전쟁.
동부 해안지대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착민들은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집도 서부로 가나 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있는데요.
동부 쪽에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아졌는지. 인디언들 쫓아내고 땅 차지하는 것도 동부에선 이제 더 할 땅이 없다죠. 아이, 그러니 뭐 서부로 가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기운 내시죠. 서부로 가서 다시 말뚝 박는 대로 거기가 다 내 땅이 될 텐데 뭘 그러십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동부에서 했듯이 우리도 개척정신 발휘해서 서부에 자리를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프랑스에 협조하는 인디언들하고도 싸우게 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떠나자고요.
백인들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인디언들의 사냥터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땅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인디언 종족 간의 갈등은 인디언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기 시작하자 어떤 인디언들은 영국 편을 들었고요. 어떤 인디언들은 프랑스 편을 들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정착지를 넓혀가던 때 프랑스 역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갔습니다. 프랑스 정착민들은 대부분 지금의 캐나다 일부 지역인 뉴프랑스에서 살았는데 뉴프랑스는 남쪽에 자리 잡은 영국 정착민들과는 환경이 크게 달랐습니다.
뉴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 있어도 우리 영국인들과는 달리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프랑스 국교인 로마 가톨릭을 신봉해야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영국 식민지를 찾아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린 청교도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돈 버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군요.
프랑스는 사실 땅보다는 동물 가죽 거래로 돈을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인디언들에게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동물 가죽을 구입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영국은 인디언들에게 가죽을 사들이면서 프랑스 상인들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오늘날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교역 거점을 설치하고 포트 두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장소가 버지니아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54년 버지니아 주지사는 27살에 식민지 출신 젊은이를 포트 두케인에 보내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 영국은 프랑스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괘씸한 프랑스가 감히 영국 영토인 버지니아까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대가 포트 두케인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가서 우선 이들이 스스로 버지니아 땅에서 물러나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용맹함을 믿겠습니다. 150명의 영국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버지니아 땅에서 하루빨리 프랑스를 몰아내고 우리를 뽑아버리시지요.
만약 거부할 경우 프랑스인들은 물론이고 프랑스를 돕고 있는 인디언들까지 모두 몰아내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포트 두케인에서 떠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50명의 영국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했고요. 프랑스 사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서 치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시작입니다.
포트 두케인에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은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전투였습니다. 에드워드 브래독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은 포트 두케인에서 워싱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영국군을 이끌었던 브래독 장군은 이 넓은 공간에서 군인들이 줄지어 총을 쏘며 앞으로 나아가는 유럽식 전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과 인디언들은 유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싸웠죠.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을 입고 숲속에 은신했고 나무 뒤에서 영국군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영국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숨어서 총을 쏘는 전술에 밀려 결국 패배했고 브래독 장군도 이 포트 두케인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전투 대부분은 뉴욕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호수, 조지호와 챔플린호 주변에서 치러졌습니다.
챔플린호는 조지호의 북쪽에 있었고요. 캐나다의 몬트리올까지 연결되는 호수였는데 이 두 호수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 기간 동안 군인과 보급 물자를 실어 나르는 가장 유리한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길이라고는 거의 없는 시기였던 만큼 강과 호수를 지배하는 쪽에 북아메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라디오 매거진 오늘 시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는 한 주도 새롭게 준비하시고요. 남은 12월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